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구원의 빅픽처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통일 찬송가 410장 그리고 새 찬송가 310장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라고 시작하는 곡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참 유명한 곡이지요. 한국어 찬송은 물론 원어인 영어 찬송으로도 참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곡입니다. 특히 영어를 보면 후렴 부분이 킹 제임스 버전 번역으로 그대로 디모데후서 1장 12절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참 특별한데요.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이 찬송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구원에 관해서 모르는 면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는데 하지만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분이 누구시고 또 그분이 나를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제가 압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곡이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에 쓰여졌고요. 19세기 말에 만든 곡으로서 참 오래된 곡이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오늘까지도 교회에서 즐겨 사용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곡의 내용처럼 우리도 우리 구원에 대해 알고 확신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확신하는 내용 그것을 중심으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것인지 알 수 없고 신비스럽기 짝이 없는 부분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 곡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원어로 하면 I know not how the Spirit moves, convincing men of sin, revealing Jesus through the word, creating faith in him 이라는 내용인데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또 그분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곡을 작곡한 작곡가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의 신비스러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는 믿음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왔는지 신비스럽기 짝이 없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는 선포를 받은 죄인 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 속에 어떻게 성경의 진리를 믿는 믿음이 생긴 것이고 또 죄인 된 내 자신에 대해 자백을 하는 믿음이 생긴 것이며 또 그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고 주님의 공적을 높이는 그런 믿음이 어떻게 내 안에서 생긴 것인지 죽은 나였는데 그런 믿음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이 점을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확실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는 그분을 지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접하는 진리 중에 하나님의 삼위일체이심 또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런 것만이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진리가 아니라 그런 현상이 아니라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 또한 이처럼 따져보자면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행사고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현재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 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첫 문안 인사를 나눈 뒤로 본문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구원의 빅픽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3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빅픽처를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묵상하기 시작했고 오늘이 두 번째고 마지막 다음 시간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본문의 중간 부분에서 베드로가 바로 우리 믿음에 대한 빅픽처를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그러니까 나의 믿음에 대한 빅픽처를 살피는 가운데 나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구원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뿐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을 더욱더 가치 있게 품고 귀하게 여기며 나의 일상 속에서도 그 믿음을 앞세워서 믿음으로 살고자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우리 구원의 빅픽처 그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는 본문 3절과 4절에 집중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고 누리는 그 구원을 사도 베드로가 묘사하는데요. 그 구원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 본문이 시작했죠. 또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는 소망, 그리고 나를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날마다 인도하는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베드로가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도 우리를 하늘의 유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그 소망이 천국의 약속이 되어 있고 그곳을 향해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지상에서 온갖 죄와 어둠의 그늘이 나를 엄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또 어려운 내 이 세상 인생이 나의 최종적인 처소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더없는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구원이 나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업이 있는 유업이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의 온 마음이 어느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이 나에게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본문의 중앙에서 이처럼 신비스러운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이 나의 구원의 빅픽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을 가리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도구인데요. 오늘 본문의 5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한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니면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믿음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어떤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점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번역을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단어 하나하나를 보고 문법 한 부분 한 부분을 보면 그 속에는 엄청난 내용이 우리 구원에 대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하셨는데 그 너희는 원어에서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전 구절에서 넘어옵니다. 그 문장이 끝나지 않고 넘어왔기 때문에 없는데 여기서는 우리 문법으로 하면 너희는을 넣는 것이 그 이제 문법상 맞아요. 그 너희는 누구입니까? 크리스찬들이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성도들이 그 너희는입니다. 특히 편지의 시작에 그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설명하신 말씀을 기억하자면 그 너희는이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일시 체류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너희는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이미 약속이 된 은총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약속된 구원을 계속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이런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날 것으로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세라는 그 표현이 나올 때 그 말세라고 번역된 표현은 둘 중에 하나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세대, 마지막 때, 마지막 기간이나 아니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여러 날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기간. 또 같은 표현으로 한 날을 가리킬 때도 있다는 것이나 마지막 날이라는 것. 그래서 마지막 세대의 의미로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초림으로 시작해서 주님이 앞으로 장차 오실 주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죠. 주님의 초림은 우리에게 과거이고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미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세의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말세는 이처럼 마지막 시대를 가리킨 표현이 아니라 마지막 날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제일 끝날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세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마지막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고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며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각각 영원한 생명으로 구분이 되든지 아니면 영원한 죽음으로 구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바로 그 마지막 날을 오늘 조금 전 제가 읽었던 그 5절에서는 말세, 마지막 때라고 표현을 했고요. 7절에서 바로 그 날을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 지금 천국으로 승천하셔서 그곳에 계시지만 다시 재림하시면서 이 세상에 주님의 모습을 보이실 때가 바로 그 마지막 날,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바로 그날 구원을 받게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그러니까 아직 마지막 날이 임하지 않은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잘못된 표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재림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따지자면 우리에게 지금 임한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하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진노의 자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으로 보시면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선포하십니다.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을 향해 가는 성화의 과정, 거룩해지는, 실제로 주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완전히 건짐을 받은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바로 그 날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은 확실하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오늘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봐야 알아, 그 때가 되어야 알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복음 안에서, 제가 오늘 예배 시작 때 기도를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나의 죄를 보고, 그러니까 저분이 저기 달리신 이유는 그분이 뭘 잘못하셔서가 아니라 나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그곳에 가신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보고 또 동일한 십자가에서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자비, 죄인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보는 것, 이것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은 가봐야 하는 현실이 아니라 오늘도 확신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믿으시죠? 오늘 내가 숨을 거둔다고 해도 나는 눈을 떴을 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서 눈을 뜨리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쓴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누차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날, 주님의 재림의 날, 그 마지막 때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5절에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놀라는 점이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그 원어의 문구에서 수식어를 빼면 예비하신 구원 또는 예비된 구원, 이 그 짧은 문장의 핵심입니다. 예비된 구원,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나타나지 않고 장차 완전히 나타날 구원,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실 그날에 완전한 현실이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정말 죄와 죽음과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죽음의 공포로 사로잡히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건짐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지죠. 완전한 현실이 되죠. 그런데 아직 그런 완전한 현실이 임하지 않은 오늘도 나의 구원은 이미 예비가 됐다. 다 예비가 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고 믿고 있는 이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비로소 나에게 완전한 현실이 될 것이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가 내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삶의 어느 순간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 마지막 날 진노의 하나님의 문전박대를 당할 것이 아니라 나를 은혜로 대하시고 천국으로 나를 환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어린 환영을 받게 될 것을 오늘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 날까지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말씀이 됩니까? 너희는 이미 예비된 그 구원이 나타날 그 날까지, 그 구원이 완전한 현실이 될 그 날까지 너희 믿음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해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너희의 믿음을 가지고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하루 일상 속에서 그러기 때문에 멈춰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을 이루고자 끊임없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발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저편 한쪽 곁에 있었던 그 주님의 모습, 복음의 그 기쁨을 우리 마음 중앙으로 옮겨가는 일들을 우리 일상 속에서 반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깊이를 어제 알았던 것만큼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또 주님의 복음의 깊이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깊은 묵상을 이어가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뜻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화답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깨어 있을 때, 곧 주님과 주님의 복음의 깊이를 헤아리는 가운데 내 안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찾아가게 되고요.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가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확신하고 또다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믿음은 내가 으쌰으쌰해서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주님의 복음,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내가 나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미 나에게 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점을 여기서 강조하고요. 오늘 두 번째로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을 가리켜서 고난의 시험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이유다. 우리가 고난의 시험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묘사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증거하는 말씀의 톤이 조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뀐 거냐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우리에게 그 근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슬픔이나 고뇌를 뜻하는 원어의 표현인데요. 우리에게 슬픔과 고뇌를 끼치는 일들 또 그것을 시험이라고 말하면서 표현하면서 이런 좀 어두운 일들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그 메시지의 톤이 조금 어두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가 삶에서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어려움과 고통적인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기억하자면 로마 지역에서는 이미 시작됐고 이제 여러 지역으로 퍼져가고 있는 본격적인 반기독교적인 세력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 세력들이 아시아 지역에 임할 것인데 앞으로 그런 일들을 당할 때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두운 톤의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삶에서 처할 수 있는 그 슬픔과 고뇌를 가리켜서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6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라고 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것이 시험이라고 표현이 되는가 하면 그런 어려움을 통해 그런 슬픔 상황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믿음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없었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두 마음이 없었는데 어떤 일을 당해서 나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의미로 내가 시험당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슬픔에 처하고 고뇌를 체험하는 가운데 괴로움을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가 정말 선한 것인가? 그분이 선하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한 일일까? 이런 슬픔이, 이런 아픔이 나에게 유익한 것일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의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의인 욥의 아내를 기억하시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이유를 모르도록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또 건강이 급심하게 악화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처하자 그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왜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데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신다면 그분이 과연 선하실까?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벼락을 맞던 뭘 끝내 그냥 그 목숨까지 끊어지던 그냥 가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 속 후련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의 그 상황에 처한 적은 없어요. 욥이 처한 상황은 엄청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입에 붙은 말이 있죠. 하늘도 무심하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일들,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늘이 이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하늘의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무심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는 이렇게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런 말들을 내뱉습니다. 이것이 욥의 아내의 발언과 그렇게 멀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저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은근히 말로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육성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시나 이런 식으로 원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욥의 그 답변이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았다면 화를 받는 것도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아내에게 답변하면서 그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욥기를 계속 읽다 보니까 그 발언 또한 추천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라는 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화를 주신다면 그것 또한 어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화를 주시면 달게 받겠다라는 생각은 그건 결국 나아가서 보면 그렇게 바람직한 마음의 자세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그 다른 그 구약과 신약의 그 인물들이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나간 적이 있는가 찾아보자면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도 아브라함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백성 그 역사의 초반의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직 복음에 대한 많은 내용을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 그 안에서 충분히 믿음의 발언을 한 것이지만, 그 복음의 전반적인 과정을 봤을 때 아, 우리는 욥보다는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주신다면 반드시 이것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다라고 믿는 이 믿음을 앞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현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수식어가 있죠. 잠깐이라는 단어가 그 6절에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잠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과 비교해서 무엇이 더 길고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평강, 안식, 이런 것들은 영원해요. 시련은 일시적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련 속에 있을 때 이 시련이 잠깐이다 라는 그 발언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요? 시련이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이게 잠깐이든 아니든 지금 어려움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그칠 것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전환시킬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고인이 되신 R.C. 스프라우 박사께서 이전에 기독교 TV 상담 프로그램을 보시다가 참 슬픈 일인데 두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사고로 두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이제 그 상담사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는 그런 프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물으셨대요. How could God allow this to happen?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허용하실 수 있을까? 그분은 선하신 분인데 이 어린아이들을 죽게 하시고 사고로 죽게 하시고 어떻게 허용하실 수 있을까? 그런 그 어머니의 질문에 상담사 그 목사께서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합니다. You have to understand that God has nothing to do with it. That was the work of Satan, not of God.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사탄의 짓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라고 격려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걸 이렇게 쭉 지켜보시는 스프라 박사님은 그 상담사 목사님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결국은 이제 불의의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사탄이 저지른 일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하지만 그 프로를 보시고 나서 그분의 생각을 이렇게 자백을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과 고통에 대해 아무런 상관이 없으시다면 우리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에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에게 고통을 예비하시기도 하지만 그분의 목적은 언제나 선하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그 다음 단계를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드로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에 고뇌와 슬픔을 예비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선에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우리의 인생 중에 예비하시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작품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시고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6절은 광범위하게 시련과 고통, 슬픔과 고뇌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만 그것이 잠깐이고 잠깐인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이 고난의 시험 속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요. 7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시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의 번역이 좀 더 정확합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고통과 슬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시험이 없었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우리의 믿음이 그 어려움과 시험을 통해 드러난다는 이런 진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 대표적인 사건은 두말할 나위 없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도록 명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들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행동을 막으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문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네가 정말 아들을 바치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부를 모르셨다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아 비로소 이 사건 후로 알게 됐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부를 모르셨다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것은 지식적인 엑서사이즈가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진리에 어떻게 반대되는 내용들이 드러나게 됩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 그에게 믿음이 있는지 믿음의 여부를 모르셨다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 아니시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절대 주권자도 아니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넥스트 무브를 해야만 그 다음 수를 볼 수 있다면 그분은 절대 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한 하나님의 모습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여부를 모르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없던 믿음을 자기가 생산한 것이 되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봤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여부를 모르시는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전지하시고 절대주권자이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분 또한 그분이신데 그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면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을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로마서 12장은 12장부터 이제 성도의 성화의 삶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증거해 주시는데요. 로마서 12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가장 보편화된 개신교 신학에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을 할 때 구원에 대해서 은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발휘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몫이고요. 믿음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양쪽이 맞을 때 구원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믿음을 내가 사용하고 믿음을 내가 간직하면서 더 믿음을 굳세게 해나갈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로마서 12장 3절을 보시면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없던 곳에 생산시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왜요? 그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시련을 주십니다. 고뇌를 주십니다.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명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반기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나의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만약 시련을 통해서 언제나 믿음을 밝히고 믿음을 드러낸다면 그럼 제가 회개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저는 회개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어려운 일에 당해서 내가 정말 유사시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당하면서 뭐 욕이 나온다든지 싸움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는 안 좋은 일들을 내가 했을 때 나중에 돌이키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었는데 이런 불신이 드러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믿음을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반기를 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시고요. 또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실제로 견고하지 않다는 사실을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혀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에 계시면 조금 더 나가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 때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때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실제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A.W. 토저 박사님, 지난 세기에 유명한 성경학자죠. 그분이 믿음을 믿지 마세요 라는 말씀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저 벽돌 담에 그냥 돌진하라 라고 하시면 나는 돌진하겠습니다. 이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믿는 믿음이다.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A.W. 토저 목사님이 유명하게 그런 일화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일을 당해서 보니까 내 믿음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너무도 보잘것없이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내가 내 믿음을 과대평가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도 있습니다. 결국은 나에게 주신 믿음이 분명히 있고 그 믿음을 발휘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드러날 때마다 그 믿음은 증가하고 있고요. 더욱더 견고해지며 이 모든 것에 대한 공로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믿고 겸손히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찬송가 410장, 310장처럼 우리 속에서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지, 어떻게 그 믿음이 커가는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이전보다 오늘 훨씬 더 부끄러워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나가고자 엎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예전에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그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드러나는 나의 모습, 믿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에서 그 구원의 빅픽처에서 믿음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이렇게 엄청납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랐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이고요. 그 구원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 보존을 받는 것도 믿음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후에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사죄드리고 주님의 십자가로 달려나오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 고귀하고 높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이번 한 주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모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로서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 계신 곳 앞으로 돌아오실 그곳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인생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일방적으로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저희가 주님과 주님의 행사를 바람직하게 여기며 기뻐하며 주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 한때 기뻐했던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인해 고난과 고난의 시험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저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우리가 이미 당한 고난보다 앞으로 당할 고난들이 훨씬 많을 것일 텐데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의 시험 속에서도 저희들이 기뻐하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모습이 더욱더 드러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